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벌어진 경찰관 총격 살해 사건은 비겁한 테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 연설에서 오는 2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극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리 경찰은 총격범이 어제 샹젤리제 거리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차에서 내린 뒤 경찰차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으며 총격범은 다른 경찰의 사격에 사살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총격범은 아부 유세프라는 이름의 벨기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총격범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그의 이름이나 ISIL 연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물음에 리비아에서 역할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든 리비아든 어느 곳이든 미국의 최우선 역할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틸로니 총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탈리아는 안정되고 통일된 리비아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리비아를 출발해 지중해를 건너 대거 유입되는 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방공 체계를 구매하기 위한 터키와 러시아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피크리 이식 터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식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다른 방어 체계와 관련해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식 장관은 터키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S-400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식 장관은 다만 터키는 S-400을 나토 시스템에 통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젯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약탈과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찰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의 도로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마두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휴지통에 불을 지르고 간판을 끌어내려 경찰의 물대포를 저지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저녁에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부와 시위대가 충돌해 병원에 있던 태아 50명에 대한 긴급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충돌은 서부도시 산크리스토발과 서북부 마라카이보, 중부 발렌시아 등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주말 저녁에서 침묵의 행진이라는 시위를 벌이고 월요일에는 국도를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감염 환자들이 제대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수백만 명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최근 발표한 감염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3억 2,500만 명이 B형이나 C형 감염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WHO는 그러나 이들이 검사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은 위키리크스가 지난 2010년 미군 정보분석관에게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밀 정보를 가로채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연방검찰이 위키리크스와 연계된 사람들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타임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올해도 개척자, 거물, 예술가, 지도자, 상징적 인물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서 발표했는데요. 선정 기준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거나 즐겁게 해준 사람, 또 도전의식을 갖게 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입니다. 올해는 지도자 부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녀 이방카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이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문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고요. 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국제 정세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세계적 거부 빌 게이츠는 자선과 사랑을 베풀어 선정됐고요. 사업가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나 영화 라라랜드에 출연한 배우 에마 스톤,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 2017 미식 축구 슈퍼볼의 영웅 탐 브래디 선수도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만 선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처럼 논란 많은 인물들도 포함됐습니다. 내년에는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들로 이 100인이 꽉 채워지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22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7에서 22도, 신의주 7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6에서 22도, 함흥 5에서 20도, 끝으로 청진은 5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에릭 벤의 노래입니다. The Last Time, 지금이 내가 사랑에 빠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e first time I fell in love was long ago. I didn't know how to give my life. Next time I settled for what felt so close, but without romance you're never gonna fall. After everything I've learned, now it's finally my turn. This is the last time I'll fall. First time we walked under that starry sky, there was a moment when everything was clear, and I didn't need to ask or even wonder why, because each question is answered when you're near. When a miracle unfolds,
This is the last time I'll fall in love. Now don't hold back. Just let me know. Could I be moving much too fast or way too slow? 'Cause all of my life I've waited for this day to find that once in a lifetime this is it. I'll never be the same. You'll never know what it's taken me to say these words, and now that I've said them they could never be enough. As far as I can see, there's only you and only me. This is the last time I'll f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사흘 앞두고 목요일 파리 중심가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로 안보 문제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프랑스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본 강요와 국회의원들이 금요일 봄 제사인 춘계 예대제를 맞아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가 오는 23일, 일요일 실시되는데요.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발생한 이 총격 테러로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있군요.
네, 대선을 사흘 앞둔 목요일 밤 9시경에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에서 테러범이 자동소총으로 경찰 차량을 공격하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고요. 테러범 역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프랑스 파리 심장부라고 불리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벌어진 이 테러 공격에 프랑스 사회가 지금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일요일에 있을 1차 투표와 5월 7일 결선 투표에 대비해서 전국 6만 7천여 투표소에 약 5만 명의 경찰을 배치할 방침이고요. 또 군경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총격범의 신원이 밝혀졌습니까?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ISIL은 이 사건 발생 후 자신들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에 이 테러범은 ISIL 전사 중에 한 명으로 아부 유스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프랑스 검찰 당국은 이 총격범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범인의 신원이나 ISIL과의 연계 가능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총격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에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 TV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총격전이 발생한 시간이 목요일 밤 9시경이었는데요. 당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의 마지막 생방송 대선 TV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총격 소식이 전해지자 토론의 진행자는 이 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이 테러 소식을 속보로 전했는데요.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후보 그리고 국민전선의 마린 르페 후보는 이 테러 소식에 즉각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테러가 프랑스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예, 이번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는 구구부터 극좌까지 이념적으로 아주 다양한 11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대선 1차 투표를 사흘 앞두고 발생한 이 테러 때문에 안보 문제가 막판 표심을 흔들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또 이민 규제, 안보 법규 강화에 더 큰 목소리를 내왔던 극우파 마린 르펜 국민전선 후보나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르펜 후보와 각축전을 벌였던 이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 그리고 또 최근 급상세를 타고 있는 급진 좌파 진영의 장리크 멜랑숑 후보는 국가안보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그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예, 총 11명의 후보들 가운데서 극우파 국민전선의 마린 루펜 후보 또 중도우파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후보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르콩 후보 그리고 급진좌파 진영의 장리쿠 맹랑숑 후보 이렇게 4명의 후보로 간추려지고 있는데요. 이 4명의 후보가 지지율 20% 안팎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르펜 후보는 최근 유럽을 휩쓰고 있는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에 힘입어서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샹젤리제 총격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인 엘라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마크롱 후보가 24%로 21.5%를 얻은 르펜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격 테러로 안보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샹젤리제 총격 사건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샹젤리제 테러 공격과 관련해서 이 프랑스 국민에게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테러 공격을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번 테러는 테러 공격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또다시 상기시켰다면서 테러 종식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약화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강요와 국회의원 9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95명의 의원이 금요일 오전에 야스쿠니 신사 봄철 참배 행사인 춘계 예대지 첫날을 맞아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이 춘계 예대지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직접 참배하는 대신에 이날 아침 일찍 공물을 복납했고요. 아베 내각에서는 에토세이치 총리 보좌관 그리고 미즈우치 도시의 문부과학부대신 등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그간 줄곧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빚어오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등 이 2차 세계대전 에이크 전범 14명을 포함해서 일본이 근대에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 그리고 민간인 246만여 명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총리나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이 전쟁을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가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아베 총리는 이때마다 공물을 복납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일본 의원들의 이번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역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죠.
네. 한국 정부는 금요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하고 또 참배를 강행해서 과거 식민 침탈,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평은 또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과거사에 대해서 겸허한 성찰 그리고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할 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중국은 줄곧 일본 정치인들이 신사참배하는 잘못된 행동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면서 중국은 군국주의와 거리를 두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모습이군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도우파 야권의 주도로 모든 행진의 어머니라고 이름 붙여진 이 대규모 가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수도 카라카스시 등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가 이른바 맞불 시위를 벌이면서 상황이 더 격화됐는데요.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앞으로도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위가 격화돼서 혹시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나요?
네, 수요일 시위 도중에 시민 두 명이 친정부 시위대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현재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중에 한 명은 10대 청소년으로 시위 참가자는 아니었고요. 이 축구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반정부 시위대 근처에서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산 크리스토발시에서도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검찰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날 정부군 한 명도 시위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거의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이 시위로 숨진 사람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베네수엘라는 현재 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이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까지 좌파 정권이 17년째 집권하고 있는데요. 반정부 시위대는 이 독재, 좌파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극심한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면서 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네수엘라 야권과 시민운동단체들이 이 좌파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 소환 투표 운동까지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이 전국에 고도의 경계령을 내리고 병력 배치를 명령해서 국민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의 이런 정정 불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수요일 마두로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시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미주기구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마두로 정부가 베네수엘라 현지에 있는 미국 GM자동차 공장도 압수했다고요?
네,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사는 이 베네수엘라 현지에 약 2,7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요일 GM 공장에 있는 자동차들과 다른 자산을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사는 이와 관련해서 목요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의 그 같은 조치가 불법 압류인 만큼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사법당국이 인터넷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와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등 관계자를 기소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 아칸소주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 또 미국 폭스뉴스의 간판 진행자인 빌 오라일리 씨가 성희롱 논란 속에 해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위키리크스라면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비리 또 기밀 등을 공로하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데요. 미국 사법당국이 위키리크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요.
네, 어제 미국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부 당국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를 체포할 방법을 강구 중이고요. 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산지 체포를 법무부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어산지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공모와 정부재산 탈취, 간첩법 위반 혐의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그동안 수십만 건에 달하는 국무부의 전신 내용, 또 미군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일지 등을 공개해서 미국 정부를 당황하게 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컴퓨터와 스마트 TV, 손전화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는 방식 등 이 미 중앙정보국 CIA의 기밀 첩보 활동에 관한 문건 8,000건을 공개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위키리크스를 강하게 비판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폼페오 국장은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사람들이 위키리크스의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키리크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는데 이는 매우 당황스럽고 우려되는 일이란 건데요. 이 폼페오 국장의 지난주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time to call out WikiLeaks for what it really is. A non-state hostile intelligence service often abetted by state actors.
네, 위키리크스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비국가 적대적인 정보 기관이란 건데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군 정보 당국이 해킹으로 입수한 정보를 이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공개했다면서 위키리크스는 테러 단체와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와 단체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폼페오 국장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이 어산지를 꼭 집어서 비판을 했다고요?
네, 이 최근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 지부가 어산지에게 감사를 표했던 점을 예로 들면서 어산지는 테러 단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의 말입니다.
Assange is a narcissist who has created nothing of value. He relies on the dirty work of others to make himself famous.
네, 어산지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건데요. 다른 사람이 한 부정한 행위를 이용해서 유명해지려 한다는 겁니다. 뒤에 숨어있는 비겁한 사기꾼이라면서 강하게 이 폼페오 국장이 비판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는 위키리크스를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 DNC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이메일 등 이 민주당의 불리한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달에 위키리크스가 CIA 첩보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뒤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CIA의 기밀 공개는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산지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산지 측의 변호인인 베리 블랙 씨는 폴렉 씨죠. 네, 베리 폴렉 씨는 AP 통신에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진실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이 편집자에 대한 범죄 수사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이 언론인들의 능력에 의존해왔다는 건데요. 이전 오바마 행정부는 이 위키리크스를 기소하는 것을 언론기관을 기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기소하기를 꺼렸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는데
네.
미국은 이 헌법으로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폼페오 CIA 국장은 위키리크스의 행동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는 원래 호주 출신인데요. 지금은 네. 망명 생활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에콰도르 대통령으로 새로 선출된 레닌 모레노 당선자는 어산지를 계속 보호하겠다고 밝혀서요. 이 체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칸소주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고요?
네, 아칸소주 당국이 어제 자정 직전에 사형수 리델 리를 약물주사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리는 지난 1993년에 한 여성을 흉기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드보라 럴리지 이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가족이 20년 넘게 정의의 심판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형 집행이 강행된 것이 조금 의외입니다. 이 11일 동안 사형수 8명을 처형하려던 아칸소주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바로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어제 이 아칸소주 사법 당국자들이 바쁘게 움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 아칸소주 지방법원이 베크로늄 브로마이드란 약물에 대해서 이 사용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사형수의 호흡을 정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 약물을 이 법원에서 법원이 이 사용 금지시켰던 건데요. 하지만 아칸소주 법무부가 이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했고요. 또 아칸소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사용이 다시 허용되면서 이 사형 집행이 가능하게 됐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리의 변호인 측이 연방 대법원에도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5-4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새로 연방 대법관 인준을 받은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른 보수 판사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아칸소주의 사형 집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칸소주는 오는 월요일에 2명, 또 목요일에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계획인데요. 다음 주로 예정됐던 이 또 다른 사형수 1명은 법원에서 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칸소주는 원래 이번 주에도 4명을 처형할 계획이었는데 다른 3명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에서 유예 결정이 내려졌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칸소주가 11일 동안 8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사형수를 마취하는 데 쓰이는 약물 미다졸람의 사용 기한이 바로 이달 말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이 미다졸람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또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 폭스뉴스 방송의 간판 진행자였던 빌 오라일리 씨가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죠.
네, 수요일 폭스뉴스의 모 회사인 21세기 폭스사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그동안 나온 성희롱 의혹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오라일리 씨가 방송에 복귀하지 않기로 이 오라일리 씨 측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성희롱 의혹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네,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1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폭스뉴스와 오라일리 씨가 성희롱 의혹을 무마하려고 합의금으로 여러 여성에게, 여성 5명에게 총 1,3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 오라일리 씨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한 뒤에 합의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오라일리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일했거나 또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여성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오라일리 씨 측에서는 이 기사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해당 여성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유명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먹잇감이 됐고 이 합의금을 준 것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요. 이 BMW와 현대자동차 등 여러 기업이 잇따라 광고를 취소하는 사태로 이어지자 21세기 폭스사가 결국에는 이 오라일리 씨를 퇴출하기로 한 겁니다. 아, 사실 이 폭스뉴스에서 성희롱 논란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7월에는 로저 에일스 당시 회장이 또 성추행 논란 속에 사임했습니다.
네. 자, 에일스 전 회장에 이어서 오라일리 씨 역시 비슷한 문제로 물러나게 됐는데요. 오라일리 씨라고 하면 이 폭스뉴스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오라일리 씨가 이 오라일리 팩터라는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동안 미국 보수파의 입으로 활동하면서 이 폭스뉴스가 미국 안에서 시청률 1위 방송으로 자리 잡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오라일리 씨 퇴출 사건을 두고 아니타 힐 씨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아니타 힐 씨라고 하면 여성에 대한 성희롱 문제를 미국 안에서 공론화시켰던 사람이죠.
맞습니다. 지난 1991년에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킨 여성입니다. 힐 씨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함으로써 이 미국 안에서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아니타 힐 씨는 최근 USA Today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제 더는 이 성희롱에 대한 변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힐 씨는 미국 사회에 아직도 이 성희롱을 용인하려는 문화가 남아있다면서 미국이 이를 막을 만한 생산적인 수단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군은 지난 13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르하르주 아친 지역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지하기지에 GBU-43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ISIL 지휘관급 인사 다수를 포함해 9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아프간 당국이 전했는데요. 일명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함을 자랑하는 이 무기를 미군이 실전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중폭발 대형폭탄 GBU-43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BU-43은 무엇인가?
GBU-43은 정식 명칭이 공중폭발 대형폭탄으로 영어 명칭인 Massive Ordnance Air Blast Bomb의 앞글자를 따서 모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앞글자를 따서 만든 별칭 Mother of All Bombs,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GBU-43은 지난 2002년 이라크 전을 앞두고 미 공군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걸프 전쟁을 일컬어서 모든 전쟁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빗대서 이 엄청난 위력의 폭탄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GBU-43은 대형폭탄이라는 이름처럼 다른 폭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9m가 넘는 길이에 직경이 1m가 넘는데요. 무게는 자그마치 10톤에 달합니다. 웬만한 중형 트럭과 비슷한 무게와 크기인데요. 일반적인 폭탄과 비교를 해봐도 보통 재래식 폭탄이 최소 120kg, 최대 900kg 정도여서 GBU-43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전투기와 전폭기에는 장착이 힘들고 MC-130이라고 하는 특수전 대형 수송기에 실고 낙하산 투하를 해야만 하는데요. 보통 고도 6,000m 상공에서 투하돼서 초음속으로 떨어지다가 지상 2m 부근에서 폭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GBU라는 이름이 붙는 폭탄은 통상 유도폭탄을 일컫는데요. 역시 GBU-43에는 지구 위치 정보 시스템인 GPS와 관성 항법 시스템, 레이저 유도 장비 등 최첨단 장치가 부착돼서 특정 표적에 대해서 정밀 유도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폭탄, 스마트 폭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GBU-43의 가격은 당초 3억 1,4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미 공군은 한 발당 17만 달러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방산업계가 아니라 공군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표준 구매 가격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미 공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폭탄의 어머니, 이름에 걸맞은 위력.
GBU-43 폭탄이 직접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 위에서 폭발하는 방식을 택한 건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GBU-43에는 H6라는 고성능 폭약이 사용됩니다. 이 H6는 보통 폭탄에 쓰이는 TNT 폭약보다 약 1.4배 정도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데요. GBU-43의 폭발력은 TNT 11톤 규모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 핵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GBU-43은 폭발할 경우 반경 1km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반경 2.7km 내 건물, 차량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8km 안에서는 창문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폭발할 때 높이 3km의 버섯 구름이 생기는데 이는 30km 밖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폭발음은 5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탁 트인 지역에서 부대들과 탱크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낙하할 때 질산염 등 가연성 분무가 공기와 결합해 폭발하면서 반경 550m 내를 순식간에 무산소 상태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파괴하고 불덩이로 만드는 광풍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Really another successful job. We're very, very proud of our military. Just like we're proud of the folks in thi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폭격 작전을 수행한 미군과 GBU-43 폭탄의 위력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치하기도 했습니다.
GBU-43의 개발과 사용.
GBU-43은 베트남전과 1991년 걸프전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 초대형 투하폭탄 BLU-82, 일명 데이지커터의 성능을 개량한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지커터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땅 위에 핀 데이지꽃을 잘라내듯 초토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미군이 베트남전 당시 정글 속에서 전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투하했는데요. 접근이 어려운 곳에 비행장을 건설하거나 특수부대원들의 낙하산 강화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번에 밀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지상 150m 상공에서 폭발 시 반경 2km 내에 모든 걸 초토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데이지커터는 베트남전 당시 폭격용이 아니라 작전 수행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였지만 그 위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실제 살상 능력에 비해서 적군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공포가 엄청났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02년 이라크 전쟁에 대비해서 데이지커터의 후속 개량 무기인 GBU-43을 개발하면서 폭발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라크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위력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GBU-43은 이라크전을 앞두고 지난 2003년에 개발됐지만 이번 아프가니스탄 폭격에 사용되기까지 거의 15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딱 한 번 실험 결과만 공개됐을 뿐인데요. 하지만 보유 자체만으로도 적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무기라는 겁니다.
The enemy used these tunnels and minefields to move around the battlefield and protect themselves from the attacks from Afghan and US forces. This was the right weapon against the right target.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니콜슨 장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미 공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전장을 옮기는데 땅골이나 지뢰 부서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적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GBU-43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GBU-43을 동원한 것은 험준한 산악 동굴 지형을 기반으로 한 ISI의 근거지를 단시간에 초토화하는 한편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데 최적의 무기로 판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GBU 43을 둘러싼 논란.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살상 무기인 만큼 이름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최초 개발 사실이 알려지고 공중 대형 폭탄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모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 중서부 유타주의 유명한 자연공원인 아치츠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인구 5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었기 때문인데요. 대량 살상 무기의 이름과 똑같은 도시 이름 때문에 도시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여긴 시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시장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에게 폭탄의 이름을 바꿔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위력의 무기에 어머니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는 세상 모든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GBU 43과 견줄 무기.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GBU 43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큰 재래식 무기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비핵폭탄은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가 보유한 일명 모든 폭탄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지난 2007년 GBU 43에 맞서 개발한 이 폭탄은 전 세계의 재래식 폭탄 가운데 가장 큰 크기와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화력 증강형 항공 열 압력탄으로 줄여서 ATBIP라고 부르는데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GBU 43보다 4배의 폭발력을 가졌지만 무게는 약 1톤 정도 더 가볍다고 합니다. 이 ATBIP는 GBU 43과는 달리 열기압 폭탄으로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가연성 기체 혼합물을 사용해서 폭발 시 다량의 가연성 증기가 분출되고 폭발하면서 고압의 충격파를 방출해서 반경 300m 안의 생물을 살상합니다. 다만 관통력이 약해서 전차나 콘크리트 벙커를 타격해서 피해를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공중폭발 대형폭탄 GBU 4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g mouth, big mouth입니다.
Has anyone ever called you a big mouth? Well,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re dating someone? 혹시 너 브라이언에게 여자 만나고 있다고 말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응, 알려줬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전에 어떤 행사에 갔는데 브라이언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고.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걔 말이 아주 많아. 라고 하자 제이슨이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아, 그래? 난 걔가 그렇게 입이 가벼운지 몰랐어.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네.
Thanks for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big mouth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Today's expression is big. B-I-G, big, mouth, M-O-U-T-H, mouth, big, mouth. A big mouth is someone who talks too much or too loudly. They usually go around gossiping or telling secrets. Big mouth, 문자 그대로 하면 큰 입이라는 의미인데요.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또는 자기 과시를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이 가볍고 신중하지 못하니 비밀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겠죠. 말 실수로 문제도 일으킬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브라이언이 내가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다닌다고 하자 제이슨이 브라이언에게 실망하며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아, 그래? 난 걔가 입이 그렇게 가벼운지 몰랐어. 라고 했죠. 이렇게 누군가가 입이 가볍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big mouth, big mouth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예문을 들어볼까요? Promise me that you won't be a big mouth 라고 하면 말 많이 안 하기로 나랑 약속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can't believe you just said that in front of everyone. You are such a big mouth 라고 하면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너 정말 입이 가볍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Let's review. A big mouth is a person who talks too much or too loudly. They usually go around gossiping or telling secrets. Big mouth. Big mouth. Big mout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오타운이 부른 All or Nothing,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when he's been on your mind, that distant look is in your eyes. I've thought with time you'd realize it's over, over. It's not the way I choose to live, and something somewhere's got to give. As sharing this relationship gets older. Someone who isn't even there. I've had the rest of you, now I want the best of you. I don't care if that's not fair. 'Cause I want it all or nothing at all. There's nowhere left to fall. When you reach the bottom, it's now or never. It seems to me I'm shit.
those times I don't believe it's right. I know it, know it. Don't make me promises, baby, you never did know how to keep them well. I've had the rest of you, now I want the best of you. It's time to show and tel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4월 21일 오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사망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새뮤엘 레몬 클레멘스로, 그는 1835년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어려운 생계를 돕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인쇄소의 견습공과 미시시피강의 수로 안내인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강을 무대로 한 그의 경험들은 이후 트웨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트웨인은 30살 때 단편소설 캘리베러스 군의 명물 뛰어오르는 개구리를 발표해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트웨인은 1876년 톰 소여의 모험과 1884년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잇따라 발표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톰 소여의 모험과 함께 주인공들이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펼치는 모험담을 그린 내용으로, 마크 트웨인은 헉이라는 주인공의 눈을 통해 사회의 위선과 불의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왕자와 거지, 전쟁을 위한 기도 등 많은 작품을 남긴 마크 트웨인. 그는 오늘날까지 미국 근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60년 4월 21일 오늘, 브라질의 계획도시인 브라질리아가 브라질의 새 수도로 발표됩니다. 브라질의 옛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였습니다. 하지만 1955년 브라질의 대통령 후보였던 주셀리노 쿠비체크는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옮길 것을 약속합니다. 해안을 따라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내륙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쿠비체크 대통령은 50년을 5년으로라는 구호 아래 브라질의 현대화와 신수도 건설 등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957년 리우데자네이루로부터 북서쪽으로 900km 정도 떨어진 중부 고이아스 구원에 브라질리아 건설이 시작됩니다. 수도 건설을 맡은 사람은 천재 건축가인 루시오 코스타와 UN 빌딩 설계자였던 오스카 니마이어였습니다. 이들은 브라질리아를 아름다움과 위엄,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트기 모양의 계획 도시 브라질리아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